워킹비를 도우러 어제 와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저는 매우 어려운 주제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죽음에 대한 정의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주제를 소개하기 전에 저는 제 이야기에 제안을 두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죽음의 개념은 성경에 나오는 죽음의 개념이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인간의 죽음에 대한 어떠한 특정한 기준도 제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1968년 이래로 뇌가 회복불능으로 정지된 상태를 말하는 뇌사는 생명윤리학에서 비교적 잘 정리된 몇 안 되는 이슈 중 하나였습니다. 실제로 거의 모든 법률적 그리고 의료적 관행에서의 뇌사의 보편적인 수용이 이 주장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0, 40년간의 기간 동안 뇌사를 인간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기준을 지지하지 않는 의학, 철학, 그리고 종교 전문가들의 숫자가 점점 증가해왔습니다. 사실 뇌사에 대한 논쟁에는 비교적 적은 수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였고 그래서 우리들 중에 많은 이들이 이 논제로 매우 격렬한 논쟁들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1978년에 미국의 카터 대통령은 의학과 생명의학 및 윤리적 문제연구위원회를 임명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은 위원회에 인공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몸이 살아있는 것인지 아니면 죽었다고 보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명확하고 원칙적인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법적 표준을 갱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권고할 책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러한 뇌사에 대한 이슈는 뇌사 진단을 받은 사람들을 언제까지 치료를 해야 하는가 아니면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가와 같은 훨씬 더 복잡한 이슈로 발전됩니다. 이 이슈는 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슈이며 이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도 역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저만의 죽음에 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만약 제가 뇌사의 판정을 받게 되면 생명유지장치의 사용을 거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저의 생각은 여기까지이고 더 이상 표현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성경적 원칙의 소신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에 대하여 시간을 갖고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생명의 신성함을 믿기에 낙태와 안락사를 반대합니다. 이러한 생각의 틀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직접 만나뵐 수 있는 시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복잡한 생각들을 뒤로하고 오늘 이 아침에 죽음에 대한 모든 말씀은 육체적 죽음이란 영혼이 그 육체를 떠날 때 일어난다는 매우 간단한 정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생각들을 조금 첨가해 본다면 죽음이란 인간이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가 죽었든 살았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영원한 축복 또는 영원한 고통 속에서 주님을 마주하게 되며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와 영원히 떨어지고 아무런 관계 없이 되는 일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죽었던 살았던 간에 하나님의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류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과하나님은떨어질수없는관계라고생각하는것은죽음을이해하려는우리에게훨씬더큰의미를부여합니다죽음이우리를그분에게서떼어놓지못하기때문입니다그분은산자와죽은자의하나님이십니다죽음에대한연구는우리에게깊은성경적인그리고신학적인사고를요구합니다저는이주제에대하여한설교로모든것을다룰수가없기때문에다음몇주에걸쳐서이주제에대해서다루고자합니다오늘설교이후에도여러분께남아있는어떤질문들이있을것입니다그러나이러한문제들은이후에차후에설교에서나누도록하겠습니다첫번째로성경의관점에서본죽음에대해서먼저나누겠습니다먼저저는모든인간들이죽는다는간단한진실로부터시작을하겠습니다이것은누구도부인할수없는사실입니다사망의보편성을입증하는수많은성경적인증언과예시들이있습니다전도서3장2절에는날때가있고죽을때가있으며심을때가있고심은것을뽑을때가있으며아멘이렇게말씀합니다히브리서9장27절에는한번죽는것은사람들에게정해진것이요그뒤에는심판이있나니아멘시편89편48절에는살아서죽음을보지않을자가누구니까그가무덤의손에서자기혼을건질수있으리일까셀라아멘고린도전서15장22절나담안에서모든사람이죽은것같이그리스도안에서모든사람이살게되리라아멘이렇게말씀합니다모든사람은죽습니다성경의인물들의예를몇가지보겠습니다이삭은에서에게자신의죽음이다가오는것을말하였습니다창세기27장2절이삭이이르되내가이제늙어어느날죽을는지알지못하니아멘바로이삭은언제인지정확하게알지는못했지만그가죽을것을알고있었습니다신명기31장14절에서는주님께서모세에게그의다가오는죽음에대해서말씀하셨습니다여호와께서모세에게이르시되내가죽을기한이가까웠으니여호수아를불러서함께회막으로나아오라내가그에게명령을내리리라모세와여호수아가나아가서회막에서니다윗도그의죽음이다가오는것을알았습니다다윗이죽을날이임박함에그의아들솔로몬에게명령하여이르되라고열왕기상2장1절에서말합니다이처럼우리모두는언젠가죽음이라고불리는이지상여정의마지막날을인식할날을맞이할것입니다젊은여러분사람들에게는이런오늘의설교와어떤그죽음이라는주제가현실적으로다가오지못할수도있겠습니다그러나우리가나이가들어갈수록또몸에질병이생기고몸이연약해질수록여러분이의료진을만나거나의료진을할때이러한현실을더욱더맞이하게되실것입니다두번째로우리는죽음의기원에대해서관심이많고또알고싶어합니다죽음은어디에서왔습니까삶과죽음의문제를알기위해서는창세기1장부터3장사이에나오는하나님께서남자와여자를창조하신이야기로거슬러올라가게되는데여기에나오는내용을읽으면서우리는우리인간의사망이창조되었을때로부터있었던것이었는지아니면인간이타락했을시점으로부터생겨난것인지에대한흥미로운궁금증이생기지않을수없습니다창세기의첫3장으로부터우리는인간이죄때문에죽는다는것을다알고있습니다창세기3장에근거하면인간의사망은타락의직접적인영향으로인한것이라는것을볼수있습니다창세기2장17절에내가먹는날에는반드시죽으리라라는경고가있었음에도아담과하와가죄를지은그즉시에육체적으로죽었던것이아니라계속생물학적으로생명을유지하고있었습니다그러한사실때문에 대부분의 성경 해석자들은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영적으로 죽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분리되었다는 의미로서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죄의 결과로서 나중에 찾아왔습니다. 육체가 죽게 되면 그 영혼은 천국이나 지옥으로 갑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몇 개의 항목을 들여다보며 죽음에 대한 가르침과 죽음의 원인인 죄와 죽음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4장 2항을 인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이성이 있는 불멸의 영혼들로 지으셨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참된 성결이 부여되었고 그 심령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을 실행할 능력도 부여되었다. 그런데 그들은 변할 수 있는 그들의 자유의지에 의해 범죄의 가능성 아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심령에 새겨진 율법 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었다. 그들이 그것을 지키는 동안 하나님과 교통하는 행복을 누렸고 또 피조물들을 다스렸다. 인용 마칩니다. 이 신앙고백서에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서 이것을 소화시키려고 이해합니다. 특히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해보아야 몇 가지 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이성을 가진 불멸의 영혼으로 지으셨습니다. 여기서 인간의 영혼이 처음부터 불멸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제7일 안식일 같은 그런 곳의 가르침과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이 이 인간의 심령에 새겨졌습니다. 이 말은 인간의 육신과 영혼 모두 그들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의 영향 아래 놓여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것을 행하고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함께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의 마음 곳, 심령에 새겨져 있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들의 육신과 영혼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몸과 영혼을 가진 존재로 생각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이 심령에 새겨지는 것은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상태이며 또 이것은 새 언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10절 말씀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 새 언약을 통해 생겨나는 것은 우리의 첫 번째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 이전에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 새로운 언약의 중재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 곧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따라서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속에 주님의 만찬에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축사하시며 잔을 돌리신 것입니다. 어쨌든 헬라어로 된 본문에서는 언약이라는 말과 유언이라는 말에는 같은 헬라 단어가 헬라어가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다는 것을 고려해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즉 원래 상태의 인간은 그 마음속에 죄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가 없는 곳에는 사망 그리고 죽음도 또는 죽음도 역시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음을 받은 당시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죄를 짓지 않을 힘이 없었고, 죄를 짓지 않을 힘이 있었고, 그들은 죄가 없는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힘은 창세기 2장 17절에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그것은 반대로 그들이 원한다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그들이 진정한 자유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현대인들이 말하는 자유의지는 성경 속의 자유의지의 개념과는 같지 않습니다. 인간은 타락하고 부패하여 그들의 의지 역시 그들 속에서 부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자유의지는 마틴 루터가 선언한 죄의 속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아담과 하와의 자유의지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장을 인용합니다. 6장의 1항부터 6항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항은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간계와 유혹을 받아 금지된 실과를 먹음으로 범죄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혜로우시고 거룩하신 뜻을 따라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다스리실 목적으로 그들의 이 같은 범죄를 허용하셨다. 이렇게 경륜하심이 그의 기쁘신 뜻이었다. 2항, 이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본래 가졌던 의를 잃었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끊어졌다. 그리고 그리하여 그들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그들의 영혼과 육신의 모든 부분과 모든 기능이 전부 더러워졌다. 3항, 그들은 인류의 뿌리인 고로 그들의 모든 후손들에게 그 첫 범죄의 재책이 전가되었고 죄로 인한 그 동일한 죽음과 부패된 성품이 대대로 유전되어 내려온다. 그렇게 되는 것은 그 후손들이 그들에게서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되었기 때문이다. 4절, 4항, 인류가 선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배격하여 무능해졌고 악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기루어지게 된다. 이것이 원래의 부패성, 즉 원죄이다. 여기서 본인들의 모든 자범죄들이 나온다. 6장 5. 5항 중생한 신자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본래의 부패성이 그들에게 남아있다.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되고 또 소멸되어 가지만 그 부패성 자체와 거기서 나오는 행위들은 모두 틀림없는 죄악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았지만 우리는 다 계속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6장 6항입니다. 모든 죄들은 원죄든 자범죄든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에 대한 범행이고 또 위반이다. 그 본연의 결과로 그 범행자가 죄책을 받게 된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에 결박되어 죽을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현세적으로 또는 영원히 비참해짐을 피할 수 없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첫 번째 부모가 죄가 없었다면,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죄인이 되었을까? 애초에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었을까? 이것은 분명히 까다로운 질문입니다. 어떻게 타락하지 않은 존재가 타락할 수 있게 되었는가?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창세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창세기 2장은 결혼 관례가 제정되는 아담과 하와의 결합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노부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시작합니다. 이곳에는 뱀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뱀이 다른 어떤 창조물들보다 교활했다고 하였습니다. 그 뱀이 유혹하는 자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의로운 상태에서는 사탄이 인간의 마음으로 직접 접근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에는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탄은 인간의 외부인으로서 밖에서 다가왔습니다. 3장의 유혹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 뱀에 대한 몇 가지 묘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뱀은 하와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떠한 종류와 어떠한 성질의 의사소통이었는지 또는 어떠한 언어였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지만 그들 사이에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를 놀라게 하는 사실은 하와가 뱀이 자기에게 말을 걸은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이러한 상황이 그녀가 알지 못했던 새롭고 이상한 경험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생각하기에 이 뱀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뱀과는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애를 벌주셨던 것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뱀은 배로 다니며 먼지를 먹어야 하는 움직임의 형태로 바뀌는 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본래의 특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였습니다. 뱀은 사탄을 대신하여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하는 말을 내용을 이해함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뱀을 하는 말을 보면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말하며 중상모략하는 이성적이며 악한 존재였음을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그가거짓말쟁이요거짓의아비가되었습니다아멘하나님사탄은하와에게하나님에대한거짓말을하였습니다그는또하와와아담으로하여금하나님께죄를짓게하였고그로말미암아사망이그들에게닥쳤습니다그러므로예수님께서말씀하셨던대로사탄은인류의역사속에서살인자였습니다요한복음12장9절말씀에는이렇게말씀합니다큰용이내쫓기니옛뱀곧마귀라고도하고사탄이라고도하며온천하를꿰는자라그가땅으로내쫓기니그의사자들도그와함께내쫓기니라제가이뱀과이사탄에대해서조금더많은것을나누고싶은데이것은다음설교에서제가더나누도록하겠습니다우리가여기서알아야할것은죄가운데서우리의죽음이라는이말의의미입니다분명한것은죽음은죄의삭시라는것입니다창세기2장16절에서17절에말씀하신주님의말씀대로아담과하와에게죽음이임하였습니다여호와하나님이그사람에게명하여이르시되동산각종나무의열매는내가임의로먹되선악을알게하는나무의열매는먹지말라내가먹는날에는반드시죽으리라하시니라아담과하와는하나님의명령을어겼으며그결과는죽음이었습니다여기서저희는바로죽음이죄의결과로왔다는것을알수있습니다이죽음은그들의불순종에대한처벌이었습니다하나님께서는내가먹는날에는반드시죽으리라고하셨습니다이죽음은반드시현세적인죽음을포함합니다창세기하나님께서는창세기3장19절에서이렇게말씀합니다아담에게내려진판결의후반부를보면알수있습니다내가그것에서취함을입었음이라너는흙이니흙으로돌아갈것이니라하시니라아멘이것은영혼과육체의결합이해체되는것을말합니다이죽음은또한영적인죽음역시포함해야합니다이것은아담과하와가하나님과의친밀한관계와그분의호의를잃어버리게되었다는말입니다그로인해서그는하나님과인간이교제를나누었던장소인에덴동산에서쫓겨났습니다우리의첫번째부모가죄를지었던바로그날사형선고가비록바로즉시그것이완전하게집행되지는않았지만그들을위해내려지기시작했습니다그들은언젠가는죽는존재가되었고죄로인해서손상된몸에일어나게된장애들에그대로노출되었습니다영적인삶의원칙은그들의영혼속에서소멸되었고그들은영원한하나님의진노에속박되었습니다그들은죄와허물로인해서죽었습니다육체가죽은후에도영혼이계속하여남겨지는것은영혼이본질적으로불멸임을암시합니다인간의몸은흙으로만들어진반면하나님의숨결로존재하게된영은불멸의것이라고말할수있습니다전도서12장7절과누가복음23장46절에따르면육체가죽었을때영은하나님께인도됩니다우리는좀더많은세부사항에주의를기울여야하겠습니다인간은흙으로돌아간다는말은육체적인죽음을말합니다 이것은타락이후에인류에게내려진판결입니다그렇다면아마우리의자연스러운다음질문은아담의본래육신은불멸의것이었는지아니면나중에죄때문에죽음을피할수없는존재가되었냐라는것입니다이런질문은우리의마음을아주어지럽고혼란스럽게만들것입니다예를들어서 G. 부시는이렇게말하였습니다첫번째부부가하나님의계명을어겼을때그들은즉시죽음을피할수없는존재가되었고질병과죽음의대상이되었습니다부시의관점에따르면인간의몸은창조되었을때불멸의것이었으나죄로인해서나중에불멸을박탈당하였습니다WGT 쉐드또한이렇게말합니다아담의육체는창조당시에소멸하는것이아니었습니다본래의계획안에서제공되었던것은불멸의몸을위해만들어진것이었습니다그러나쉐드는이러한불멸성을잃어버려질수도있는가능성을갖고있던기이한것으로보았습니다다시 이분의말씀을인용합니다타락하기전에인간의몸은내적요인으로인해서는죽음에이르지않았지만외적인요인으로는사망할수있었습니다그것에는그속에잠복하고있던어떠한질병도가지고있지않았고죽음의씨앗도없었습니다이본래불멸의육체는상대적이고변이할수있는것이었습니다바로잃어버릴수도있었습니다인용을마칩니다죽음은원래창조되었을때의특징이아니었습니다아담의타락으로죽음이들어온것입니다죄의삭시죽음이라는것을우리는다시한번기억해야만합니다그러므로죄가없었던곳에는죽음도없었습니다타락이전에는죄가없었습니다그러므로아담의육체는처음에는불멸의것이었다고보는것이맞습니다이것은창세기2장17절에서예측할수있고또3장19절에서확인되었습니다오직우리의첫부모가하나님의계명을어기고그분께죄를지었을때그들이경험하게될죽음이예정되었습니다만약에아담의육체가창조시에이미죽을수밖에없는것이었다면타락후에그에게내려진하나님의심판은아담에게어떠한영향도주지못했을것입니다죄악이아담과하와를덮치기전부터인간의사망이처음부터존재하였다면하나님께서는육체적인죽음에대한심판을내릴필요가없었으므로사망은죄악의형벌이라는그런의미를가질수없게됩니다바울은로마서5장12절에서죽음이모든이들에게이르렀음을증언하였습니다함께로마서5장12절을읽도록하겠습니다함께읽겠습니다그러므로한사람으로말미암아죄가세상에들어오고죄로말미암아사망이들어왔나니이와같이모든사람이죄를지었으므로사망이모든사람에게이르렀느니라아멘이구절은죄의대가가죽음이라는진리를확인시켜줍니다죄가없으면죽음도없습니다죄가없었다면죽음도없었을것입니다이진리는우리를절망하게만들지도모릅니다왜냐하면죽음으로부터우리를구원해줄어떠한해결책이우리안에없기때문입니다죄는우리안에들어와있고우리는나면서부터죄인인데 이 말은 죄악의 뿌리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완전히 무력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똑같은 진리는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생명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우리는 죽음과 사망이 원수이지만 이미 패배한 원수라는 아름다운 진리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망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패배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제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죄가 죽음을 불러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아담에게 이 계명을 주셨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아담은 이 명령들을 지켜야 할 책임을 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아담이 아니라 하와에게 접근하였습니다. 사탄은 아담에게 다가가는 것보다는 하와를 통한 것이 더 쉽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많은 나무를 심으셨고 그 가운데 두 그루의 나무가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주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였습니다. 저는 오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세 가지 견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견해 모두 사람인 처음부터 모두 죽게 되어 있었다는 이러한 가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견해들을 하나씩 반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생명나무는 사람이 아직 먹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아직 생명을 부여받지 못하였고 그 후에 죽음을 담당하게 되었다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으면 불로장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견해는 사람이 태초부터 죽을 운명이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므로 불멸의 삶은 생명나무에 달려있었다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이 견해는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성경의 교리에 반대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죄가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아담과하와가타락하지않고서도죽을운명이었다고말할수는없습니다타락이전에그들은에덴동산에서친밀한교제를하나님과누릴수있었습니다그들안에는생명의온전한모습이있었습니다사람의물멸은생명나무에달려있던것이아닙니다사람이죄를짓지않았다면계속살수있었을것입니다두번째견해입니다인간이흙으로돌아가는것은자연스러운일입니다그러나그러므로흙으로지음을받은모든사람은원래부터죽게되어있었고이것은당연한일이라는견해가있습니다이견해가사실이아니라는것을이해하기위해서창세기3장19절전반부를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내가흙으로돌아갈때까지얼굴에땀을흘려야먹을것을먹으리니아멘죽음은타락후에아담에게내려진형벌또는저주였습니다다시말해서아담이흙으로돌아가게된것은그가그렇게되도록처음부터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아니라바로죄의결과였습니다아담이흙에서나왔기때문에흙으로돌아가는것이당연했다면타락후에아담이흙으로돌아가는것은저주라고말할수없을것입니다창세기3장17절에서19절은저주의형태를표현하고있습니다아담에게이르시되내가내아내의말을듣고내가내게먹지말라한나무의열매를먹었은즉땅은너로말미암아저주를받고너는내평생에수고하여야그소산을먹으리라땅이내게가시덤불과엉겅퀴를낼것이라내가먹을것은밭채소인즉내가흙으로돌아갈때까지얼굴에땀을흘려야먹을것을먹으리니내가그것에서취함을입었습니다너는흙이니흙으로돌아갈것이니라하시니라아멘아담은땅과자연을포함한주님의피조물들을다스리는청지기였습니다타락이후에아담은이모든것들을다스리는권위를잃었습니다그것들은여전히아담이필요로하는것을계속생산했지만아담은수고하고고통받으며일을해야만했습니다이모든것이바로죄의결과들이었습니다아담은죽을수밖에없는존재로창조되었기에흙으로돌아간것이아니었습니다그것이 아니라죄를통해죽음의지배하에있게되었습니다타락으로인해생겨진사람의자연에따른물질적인요소에의해지배받게된변질된인간의본질에따라죽음의문제가도래하게되었습니다타락이일어나기이전에아담과하와에게있어서는그들이흙으로지음을받음으로인해서얻게된자연적 혹은물질적요소가있었더라도죽음이이러한것들을통해서당연히생겨나야만하는것은아니었습니다세번째견해창세기2장17절의사망의두려운경고는죄가그를즉시죽게하거나일찍죽게할것임을의미한다는견해입니다내가먹는날에는반드시죽으리라하시니라이견해는주님의경고하심이내가먹는날에라고말했기때문에이죽음은즉각적인또는조기죽음을의미한다고주장합니다그러나그것은주님의경고를이해하는합리적인방법이아닙니다아담과하와는금지된열매를먹는그날에죽지않았습니다그들은즉각적이거나조기사망을경험하지않았습니다아마도그날에라는표현은이문맥에서관용구로서확실히또는반드시를의미합니다지금까지우리는사망의원인에대한세가지공통된견해를함께살펴보며그것들을모두반박했습니다셋째로생명나무는아담과하와에게생명을줄기위한것이아닙니다 저는이러한생각이인간의죽음과불멸의개념과연관되어있다고생각합니다우리가지금까지생각해보았던것처럼죄의삭은사망입니다사람이자기스스로에게죽음을초래할만한그어떠한요인들도가지지않았던때가있었습니다저는타락이전의때를말하는것입니다아담과하와가생명나무실과를따서먹었다하더라도그들에게없는생명을주는것은아니었을것입니다그들안에는죽음이없는생명이있었습니다그러므로우리는이생명나무가아담과하와에게생명을주기위한것이아니었다는것을알수있습니다두번째로생명나무의존재는적어도네가지를의미할수있습니다첫번째로사람의본래생명은비록불멸이었지만사람에게는시험기간이있었습니다그래서주님은창세기2장17절에서죽음의가능성에대해서말씀하신것입니다그들이하나님께순종하고그의계명을어기지않는한그들은육신과영혼이계속해서살았을것입니다그러한의미에서저는아담과하와가죽음과불멸의가능성을모두가졌다고말하고싶습니다그들은죽음을질병처럼품고있지않았습니다그들안에는생명이있었습니다그러므로생명나무는그들에게다른생명이나새생명을주지않았습니다이런면에서본다면이생명나무가인간의불멸의상태를오히려확인해주었다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생명나무의열매는축복을누리는동시에기념하는것입니다요한계시록2장7절을함께찾아서읽어보도록하겠습니다요한계시록2장7절입니다귀있는자는성령이교회들에게하시는말씀을들을지어다이기는그에게는내가하나님의낙원에있는생명나무의열매를주어먹게하리라아멘요한계시록에서는미래시제로바로하나님의낙원에서의생명나무를얘기하고있습니다요한계시록22장2절14절19절도함께찾아서읽도록하겠습니다2절입니다길가운데로흐르더라강좌우에생명나무가있어열두가지열매를맺되달마다그열매를맺고그나무잎사귀들은만국을치료하기위하여있더라14절자기두루마리를빠는자들은복이있으니이는그들이생명나무에나아가며문들을통하여성에들어갈권세를받으려함이로다19절만일누구든지이두루마리의예언의말씀에서제하여버리면하나님이이두루마리에기록된생명나무와및거룩한성에참여함을제하여버리시리라아멘생명나무의열매를먹는다고해서죽게된인류에게영생이나불멸의생명이주어지는것이아닙니다사실이열매를먹는특권은믿는자들에게주어진것이며그들은예수 그리스도를믿고의지함으로써구원을받고영생을얻은사람들입니다바로예수 그리스도만을통해서구원을받을수있습니다 생명나무는 성례나 또한 교회 의례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H.C. 루폴드라는 굉장히 잘 알려진 구약 주석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시적인 수단으로 주어진 떡과 잔이 하나님의 은혜의 매개체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하여 주신 생명나무라고 불리게 된 한 나무가 하나님의 은혜의 매개체가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에서 떡과 잔을 취할 때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의미하고 상징합니다. 그것들은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가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 떡과 잔의 거룩함을 무시하고 합당하지 않게 먹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경고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생명나무는 성례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게 된 것과 이 특권을 모든 시대의 성도들과 선지자들에게는 허락되었고 궁극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 회복되어 실현될 것이라는 사실은 생명나무는 모든 죄인들에게 금지되어 있음을 더욱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만이 생명나무를 먹는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그들로 이 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논의하지 않은 생명나무에 대한 어려운 문제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저는 다음 설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나는 이 어려운 질문이 있다면 오늘은 저에게 물어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이후에 설교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에덴 동산 한 가운데에서 모든 식물들 사이에서 두드러지게 보이는 두 그루의 나무가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만 빼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금기된 열매를 취하여 먹음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 죄는 그들에게 죽음을 가져왔고 또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도 금지되어서 불모의 땅으로 추방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생명나무는 창세기 3장 2절에서 한때 허락되었고 타락한 후에는 창세기 3장 22절에서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망이 그들의 육신과 영에 이르렀고 사망의 세력이 그 속에 거하였으므로 아무도 그들에게서 능히 그 사망의 권세를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구원의 도우심이나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함은 그들 안에서가 아니라 반드시 외적인 것에서 와야 합니다. 누가 우리를 죽음의 맹렬한 권세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죽음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사실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신성한 신비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절 세미나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인류 안에 있는 죽음에 대한 답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죄에 대한 죄의 힘에 대해서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죄를 싫어해야 합니다. 바로 이 죄가 사람에게서 생명을 뺏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삭은 바로 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구원하시고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십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과거에 여러 가지 죽음, 아픔과 슬픔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경험하였습니다. 죽음에 대한 슬픔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바로 죄로부터 왔음을 기억합니다. 죄가 죽음을 가져옴을 압니다. 죄를 싫어하고 그리스도에게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이번 주 고난 주간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분의 고통을 기억할 수 있는 주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부활절 세미나에 말씀을 전하실 데이빗 웨잉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적 사역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